할렐루야. 오늘 3부 예배 나오셔서 함께 예배 드리시며 하나님 경광 돌리시는 귀한 수정의 가족들 한 분 한 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큰 은혜를 부어주심을 믿습니다. 우리 찬양대 은혜스러운 찬양 감사합니다.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찬양대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는 큰 영광이 되어지지만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대나 우리 찬양단 찬양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강력하게 경험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간은 이제 성탄절이 들어있는 그러한 주간입니다. 이 세상의 가장 기쁜 소식은 바로 성탄의 소식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다는 소식이고 또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다는 소식입니다. 이번 성탄을 통해서 특별히 코로나 시대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특별히 우리 주님의 위로하심이 또 보호하심이 늘 함께하는 복된 성탄절이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말씀을 통해서 그동안 오늘까지 하면 다섯 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 말씀은 생명의 성령의 법에 대한 말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라고 하는 말. 우리가 모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말씀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고 또 승리의 삶을 살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늘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듯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삶을 축복의 길로 형통의 길로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세 번째 말씀은 그 도우시는 성령님에 대한 말씀이에요.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분. 또 우리가 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 그런 상황, 어떻게 기도해야, 어떻게 내 인생의 삶을 결정해야 되는지 하나님께 기도하면 성령님이 그 기도를 도와주십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도와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부족한 기도까지도 채워주시고 인도하셔서 가장 좋은 곳으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기도하면 성령님이 우리 기도를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우리 집사님한테 좀 기쁜 소식을 하나 들었는데요. 우리 교회 우리 이용준 집사님, 김선희 권사님 가정 아시죠? 중등부 부장하고 있고 우리 김선희 권사님은 A교구 A교구 아니고 A교 1A교구 그 교구장님으로 섬기시는데 정말로 열심히 교회도 섬기시고 그 아들 그 연재가 이렇게 대학을 준비하면서 그 만날 때마다 기도를 받아요. 주일날 오면 맨 뒤에 앉아서 기도 받든지 아니면 뭐 2층 로비에서 만나면 목사님 제 연재요 기도해 주세요 하고 기도받고 늘 제 자신의 꿈을 위해서 또 진학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근데 뭐 그렇게 기도한 지가 한 그 2년 되었어요. 그래서 거의 매주 만나면 기도하고 지나가다 만나면 또 기도해달라고 그러고. 그런데 이번에 이제 수능 시험을 보고 좀 대입 시험을 보고 발표를 했는데, 본래 그 연재가 공과 대학 가려고 준비를 했다가 아마 고3 때 의대 방향으로 바꾼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바꿔지면 사실 어렵거든요. 그쪽 방향들이 다 오랫동안 준비해온 친구들이 있으니까. 근데 진짜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 요청을 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리고 열심히 노력해서 공부하고 어제 이제 발표가 되었는데, 예, 대학을 네 군데나 합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조대의대도 합격하고 전대의대도 합격하고 전대치대도 합격하고 연세대의대도 합격하고. 너무 감사하고 기쁜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셨구나, 성령님이 도와주셨구나. 그렇게 부모님들이 간절하게 기도했던 그 기도를 성령님이 도우셔서 응답해 주셨구나. 그래서 오늘 연재한테 제가 그런 얘기 했어요. 너 학교 네 군데는 합격했다며. 나 한 군데만 가고 세 군데는 우리 교회 친구들한테 하나씩 나눠주면 안 될까? 그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너 네 개 다 네 군데는 합격했으니까 너 뭐 한 군데만 갈 수 있으니까 한 군데 가고 나머지는 우리 교회 친구들한테 나눠주면 좋겠다. 농담을 했습니다만 어쨌든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시는 분이 계신다는 거예요. 도우시는 성령님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일에는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당신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같은 본문의 내용인데 이제 그 말씀을 지난주에 다 못 드려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는데 좀 제목을 바꿔서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끊을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 우리가 그 사랑을 받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고 또 누리면서 그 사랑을 받고 그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그 말씀 첫 번째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 지난주일에 나누었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고 계신다. 나의 편이 되어주신다. 누가 나를 대적할 수 있겠는, 하나님이 나의 편이 되어주시고 나를 위로하시고 나의 등뒤에서 나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서 나를 호위하고 계시는데 누가 나를 대적하나, 대적할 수 있겠느냐. 또 그 두 번째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는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과 함께 그 모든 것을 너에게 다 주시지 않겠느냐. 아들도 주셨는데 아들까지 주신 하나님이 무엇을 아깝다고 안 주겠느냐. 다 주신다. 기도하면 주신다. 믿음으로 나오면 하나님이 주신다.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신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 세 번째는 우리를 의롭다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를 의롭다고 하는데 누가 너를 고발할 수 있겠느냐. 실질적으로 고발자가 있습니다. 내 양심이 나를 고발합니다. 로마서 7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바울의 고민이 우리의 고민입니다. 늘 육신의 삶과 영적인 삶이 공존했기 때문에 그래서 양심이 나를 고발하면서 너 구원받는 받을 수 있는 사람이냐, 너 구원받지 못할 거야 하면서 그렇게 우리를 고발하는 것입니다. 율법이 우리를 고발합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큰 산 앞에서 우리는 도저히 오를 수 없는 그 산이에요. 율법을,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켰다라고 자랑을 하지만 지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큰 산 앞에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율법이 나를 고발하지만 하나님이 내가 너를 의롭게 여겼다. 율법으로 안 되는 그로움을 내가 너에게 주었다. 사단이 우리를 고발함. 사단은 이 어둠의 영 귀신들. 귀신이요. 귀신같이 합니다. 여러분이 뭘 잘못했는지 귀신이 귀신처럼 알고 고발함. 그러나 하나님이 선언했습니다. 내가 너를 불렀고 내가 너를 애정했고 불렀고 그리고 내가 너를 의롭다고 여겼고 내가 너를 거룩하다고 하고 영화롭게 여겼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죄 없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의로운 자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인을 쳐주셨고 인정을 해주셨는데 감히 누가 너를 고발하겠냐. 내 양심의 고발 아무것도 아니다. 율법의 고발 아무것도 아니다. 사단의 고발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이 이미 너를 의롭다라고 해주신 것입니다. 그 사랑입니다. 내가 의로운 자가 아닌데 그저 하나님 앞에 서면 부끄러운 것밖에 없는데 내 양심을 보았을 때 부끄러운 것밖에 없는데 그런 나를 그런 죄를 하나님이 기억도 아니하시고 그저 의로운 자라고 안아주시고 사랑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고 있다.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께 그 성령님이 기도해 주시죠.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죠. 또 주변에 나를 위하여 중보기도 하시는 부모님들이 계시죠. 또 믿음의 식구들이 있죠. 하나님이 다 역사해 주신 것입니다. 그 말씀이 지난주일에 나누었던 말씀이에요. 31절로 34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8장 31절로 3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에게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유호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유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대적자도 아무것도 아니, 고발자도 아무것도 아니, 정죄도 아무것도 아니,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해결해 주시려고 오셨고 바로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자로 오늘 이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사랑을 끊으려고 하는 사단의 일곱 가지 도구가 있습니다. 사단이 활용하고 있는 일곱 가지 도구도 결코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환난을 당합니다. 공고를 당합니다. 박해를 만납니다. 기근을 만납니다. 적신을 경험합니다. 위험이 찾아오고 무서운 칼이 찾아옵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일들이지만 이 모든 것들을 사단이 도구로 사용해서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버리려고 하는 도구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도살한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처럼 또 날마다 죽임을 당하는 것처럼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해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것이고요. 그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환란이 있습니까? 오늘 이 코로나19도 환란이 2년이 되었고 앞으로 몇 년이 되어야 끝날지 사실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런 환란을, 이런 환난이 하나님의 사랑을 끊어버리려고, 우리가 주님을 향한 열정을, 그 사랑을 끊어버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런 코로나도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끊을 수 없습니다. 공고가 그렇습니다. 이 공고라고 하는 것은 막 답답함, 염려, 근심, 마음의 그 공고함. 이런 환경, 저런 환경 때문에 공고함이 찾아오고 우울함이 찾아오고, 공고함은 막 답답해서 견딜 수 없는 상황들. 어떤 분들은 이 대중공포증을 느껴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 가면 막 힘들어합니다. 막 앉아있기도 힘들고 사람 보는 것은 대중공포증이에요. 고공공포증, 높은 데 올라가면 다 그런 거 다 느끼죠. 폐쇄공포증이, 공고함은 폐쇄공포증과 같아요. 막 그 좁은 공간에 들어가 있으면 엘리베이터만 타도 막 식은땀이 줄줄줄 나고 막 어지럽고, 그래서 막 계단을 올라다니지 엘리베이터를 못 타는 거예요. 비행기를 타도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비행기 타면요 어지러워가지고 막 쓰러지려고 그러. 제가 한 번은 그 전에 그 필리핀 선교할 때 비행기 뒤쪽에 비상구를 달라고 그랬거든요. 그 비상구는 좀 자리가 길어요. 그래서 좀 편해서 비상구 달라고 그러는데, 이제 비상구에 타고 앉아있으면 승무원이 와가지고 이 자리는 만약에 비행기가 사고 시에 이렇게 문을 열고, 비상구를 열고 먼저 내렸다가 다른 승객들이 내리는데 도와줘야 합니다 하고 이제 그런 교육을 해요. 그리고 그 뭐 잘 설명되어 있는 것을 잘 읽어보라고 그래요. 한 번은 그게 앉아 있는데 한 50대 되는 아주머니가 찾아왔어요. 찾아와가지고 얼굴을 보니까 노래요. 막 쓰러질 것 같아요. 그럼 저한테 아저씨 막 어지러워서 막 쓰러지고 막 토를 할 것 같아요. 그러니요 비상문 좀 열어주세요. 답답해가지고 견딜 수 없으니까 뛰어내리려고 열어달라는 건 아니고 바람 좀 들어오게 해달라는, 문 좀 비상문 열어. 그게 한참 이 높이가 한 비행기가 보통 굉장히 높이 날잖아요. 한 뭐 4,000m 더 그렇게 높이에 날고 있는데, 영하 밖에 날 그 온도가 영하 한 50도, 60도 돼요. 물론 열 수도 없어요. 근데 그분이 막 두려워서 막 그 답답해하면서 막 식은 땀을 흘리면서 얼굴이 노래죠. 제가 그래서 승무원을 불러가지고 이분한테 약도 먹이고 안전 조치하라고 문을 열어달라고 그러는데 내가 열 수는 없고. 공고함이라고 그럽니다. 살면서 그런 공고함을 만나면 막 견딜 수 없는 그런 어떤 답답함, 공고함이 있습니다. 이걸 사단이 이용해서 주님 앞에 나가지 못하게 만들고 신앙생활을 방해해버립니다. 박해는 우리 믿는 사람이 받는 것이잖아요. 신앙생활을 잘하려고 하면, 경건하게 살아가려고 하면 반드시 따라온 것은 핍박이 따라옵니다. 그런 박해, 그리고 기근, 내가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세상에 포기해야 될 그런 것들이 많아요. 적신은 아무것도 입지 않는 것, 헐 벗고 있는 것. 그래서 초대교회 많은 성도들이 있는 것 다 빼앗겨버리고 그렇게 살았어요. 위험이 찾아옵니다. 낮에 찾아오는 위험, 밤에 찾아오는 위험, 수없이 바울 사도는 전도와 선교 사역 속에 경험했던 그런 어려움들이었습니다. 그 위험들, 그 가. 그래서 지하 카타콤으로 들어가서 믿음 생활을 하고, 화형에 처해지는 그런 순교를 당하기도 하고, 아주 깊은 감옥 속에 갇히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 노예선에 끌려가서 평생을 바다, 그 배 밑바닥에서 노를 저으면 살아야 되는, 죽을 때까지. 그런 사람들. 박해, 기근, 격신, 위험, 칼, 신앙생활 때문에 만난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박물관의 이제 과거의 그런 유적에 대한 박물관들 보면 그 노예선에 노를 지었던 사람들이 그런 글을 써놓은 게 있습니다. 자신의 손이 쇠고랑에 채워져 있고, 자꾸에 채워져 있고, 발도 이 쇠고랑에 채워져 있고, 사슬에 묶여 있고, 도망가지를 못해요. 노예선에 그 노예들이 그렇습니다. 근데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그렇게 잡혀가서 노예선을 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환경 속에서도 그런 글을 써놔요. 주님, 제 손에 있는 쇠고랑이, 이 자코가 주님과의 언약의 반지가 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반지, 언약의 반지가 되게. 내 발에 차고 있는 이 쇠사슬,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사슬이 되게 해주십시오. 나 또한 이 사슬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에 묶여있는 사랑의 사슬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런 박해들, 그런 기근들, 적신들, 위험들, 칼들, 그런 어려움을 만나면서 날마다 죽임을 당한 것 같고, 날마다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것 같지만, 그러나 넉넉히 이기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결코 그런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봉독한 말씀 35절로 37절 말씀까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 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는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이기게 하십니다. 어떤 사단의 그러한 공격들이 있고 방해가 있다고 할지라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우리의 신앙의 장애물들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버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오늘 사도 바울은 확신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그 당시에 그 로마 교회 성도들도 많은 박해와 어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확신한 사망이나 생명이나, 사람이 아마 죽음의 공포가 가장 큰 공포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죽음의 공포가 무서워서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한 죽음의 장애물, 생명의 장애물,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그렇습니다. 내가 내 생명을 보장해 줄게, 너의 명예를 보장해 줄게, 내 말을 들어, 나에게 절을 해. 생명, 사망이나 생명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천사들이나 권세자들도, 천사들, 여기에 이 천사들은 악령을 얘기합니다. 사단 마귀가 하나님의 사랑의 소리를 끊으려고 하고 세상의 그런 권세의 힘으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버리려고 합니다. 천사들이나 권세자들. 현재일이나 장래일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현재 당하는 어떤 그런 어려움들, 질병들, 아픔들 때문에 하나님께도 가까이 나가지 못하고 하나님 사랑 속에 거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지만, 현재일이 되었던 장래, 나의 미래, 그런 게 염려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 속에 거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능력이나, 능력은 이 사단의 능력, 사단의 힘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사단의 힘을 통해서 지역에 따라서, 어떤 가문에 따라서 사단의 역사를 통해 신앙생활을 못하게 해버리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그 능력이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의 보혈로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사람이 또 높아지는 상황이 되어지면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고 세상으로 나가는 사람, 너무 기뻐지면, 너무 자신을 비관하고 낙담하고 낙심하면 또 하나님의 사랑, 그때도 기도하고 의지해야 되는데, 내가 높아질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을 돌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되는데, 높아질 때 하나님 모릅니다. 그만이죠. 너무 기쁜 곳으로 빠져들어가면 하나님 모른다고 하고, 다른 어떤 피조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38절과 39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확신합니다. 사망이든 생명이든, 천사들이든 권세자들이든, 현재일이든 장래일이든, 능력이든 높임이든 기쁨이든 다른 어떤 비전이라도 그런 장애물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끊어버리려고 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런 사랑을 끊어버리려고 하는데, 우리는 넉넉히 승리해야 결코 이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송가 94장,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찬양을 우리가 불렀습니다. 그 찬양은 그 밀러, 미세스 밀러라고 하는 분이 작사를 했어요. 시를 그런 시인데, 미세스 밀러는 그 밀러 목사님의 이제 부인 사모님이었어요. 목사님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 사모님이었는데, 이분이 그 시를 써서 가지고 있다가 이 작곡과 이 노래를 불렀던 분이 조지 베버리 시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조지 베버리 시어는 이제 이 노래를, 이 찬송을 작곡하고 그리고 불렀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도 목사님의 아들이었는데, 젊은 시절에 이제 대학을 다녀야 되는데, 너무 뭐 목사님 가정이 어려우니까 대학을 가지를 못하고, 그 아버지가, 그 목사님이 보험회사에 취업을 시켰어요. 회사를 다니다가 이 사람 꿈이 이제 목사님 아들인데 아주 찬양을 잘했어요. 찬양대도 이렇게 봉사하고 뭐 피아노도 잘 치고 오르간도 잘 그렇게 봉사하면서 했는데, 이제 직장생활을 하는데 그 방송국에서 전속 가수를 한 명 뽑으려고 오디션을 한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이제 뭐 트롯 막 그 대회 가지고 굉장히 유명한 막 스타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거기에 해서 굉장히 이 사람이 가라 모세라고 하는 노래를 불렀는데 너무 막 히트를 친 거예요. 그래서 방송국에서 이제 전속 가수 요청도 하고 막 수없이 많은 곳에서 막 섭외가 들어오게 됐습니다. 고민이 생겼습니다. 자신이 정말로 이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기를 원했고, 그리고 또 그 어머니가 이제 목사님, 이분이 목사님 아들이, 그 어머니 사모님이 아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 받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아들이 이제 그렇게 유명한 상황이 되어지니까 막 고민하며 기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방송국에 제가 기도하고 부모님과 의논을 해서 결정을 해드리겠습니다 라고 하고 부모님과 의논하게 되고 기도하게 됐는데, 어머님이 그 밀러가 썼던 그 시, 이 시를 가지고 선물로 받아서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을 아들에게 보내준 것입니다. 이 시를 읽어보고 기도를 해라. 근데 이 시를 보면서 너무 감동을 받은 거예요.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금은 보화보다도 예수가 더 귀하다라고 하는, 세상의 명예, 출세, 나의 생명보다도 예수가 더 귀하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이제 작곡을 해가지고 그 찬양을 부르게 되었는데, 이분이 결국은 빌레 그레함 목사님 그 전도단에 들어가서 그 빌레 그레함 목사님이 전도할 때마다 이분이 찬양을 불렀어요. 근데 그 찬양 부르는데 그 여자분도 계시고 남자분도 계시고 하는데, 나는 그 세호가 여자인 줄 알았더니 보니까 남자예요. 바리톤 하시는. 그래가지고 그 한 60년을 그렇게 찬양 사역을 했는데, 1973년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여의도에 와서 그 집회를 했었습니다. 여의도 집회를 했을 때 그때 김장한 목사님이 통역을 하고, 통역하면서 김장한 목사님이 굉장히 유명해졌는데요. 그때 이세호가 와서 이 찬양을 부른 거예요. 그 여의도 광장에서. 그래서 이 찬양이 한국 교회에 알려지게 되었고, 이 찬양을 눈물의 찬송이라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부르고 결단하고 회심하게 되어지고, 세상 것은 포기했지만, 세상이 높아지는 것, 명예는 포기했지만, 하나님이 하늘의 명예로, 하늘의 면류관으로, 하늘의 상급으로 함께해 주신 것입니다. 결국은 이 세호 이분이 그 104세인가 105세인가까지 살다가 돌아가셨는데, 평생을 그렇게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게 된 것입니다. 결코 세상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열 가지가 나오는데, 우리 신앙의 장애물 열 가지가 나오는데, 결코 이런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할렐루야.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좀 영적으로 침체되거나 낙심될 때, 이 로마서 8장을 꼭 읽어보십시오. 내 자신이 스스로 정죄가 되어지고, 또 내가 정말로 구원 받았을까 확신이 사라지고, 나의 기도가 응답되어질까라고 하는 기도 응답의 확신, 이런 경우,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가, 이런 경우, 로마서 8장을 읽어보세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영적인 승리와 환희의 기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